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헝가리 의회가 어제 관련 비준안 표결에 실패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이끄는 집권 피데스당 소속 의원 대부분은 이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 표결을 위한 긴급 회의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총 199명의 의원 중 51명만이 참석했으며 산도르 레자크 헝가리 의회 부의장은 정족수 미달로 이날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의회 내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피데스당은 스웨덴의 정치인들이 헝가리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앞서 오르반 총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피데스당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헝가리 집권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관한 의회 표결을 불발시킨 데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토 회원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소속 우크라이나 직원 100명가량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프랑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포리자 원전 내 우크라이나 직원 수천 명 가운데 100명가량이 원전 운영사인 러시아 로사톰사와의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AEA에 따르면 로사톰사는 계약을 거부한 우크라이나 직원들에게 더 이상 발전소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로 예정된 자포리자 원전 방문 중 이 같은 상황이 발전소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내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지 며칠 만에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이후 원전 주변에 대한 폭격 등으로 인한 안전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폭격이 상대방의 책임이라며 서로를 비난해왔습니다. 한편 자포리자 원전 방문을 위해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오에 도착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게르만 갈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 등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중립성 평가를 위한 기구를 구성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해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일부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연루된 점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기구를 발족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의 조사는 카트린 콜론나 전 프랑스 외교장관이 이끌 것이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세계 조사기관들이 이에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는 오는 14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관련 최종 보고서가 4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중립원칙에 관해 검토하는 한편 원칙이 훼손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가 제기했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들의 하마스 연계 주장을 일부 시인했으며 미국 등 주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지원 국가들은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가자지구의 모든 인도주의 대응의 핵심이라면서 모든 나라들의 자금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 친이란 무장 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미군이 어제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의 무인 함정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오후 3시 30분경 폭발물이 탑재된 두 척의 후티 반군 소속 수상 무인정에 대한 자위적 공습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식별된 이 소상 무인정이 영내 미 해군 선박들과 국제 상선들의 임박한 위협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선제 타격은 항행의 자유 보호와 아울러 이들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보다 안전하게 활동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6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정책을 비판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비판 논평을 내면서 한러 갈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국, 일본과 계속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초에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등을 둘러싸고 냉랭했던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비난 논평으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판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비난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3일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은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며 러시아의 지도자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까지 겨냥한 입장을 냈습니다. 또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무조건 북한을 감싸고 일국 정상의 발언을 비난한 러시아 측 행동에 엄중 항의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논평은 때마침 어렵게 성사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의 방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은 한러 양측이 지난해부터 조율해왔지만 그해 9월 이루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한러 관계가 극도로 민감해지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루덴코 차관의 이번 방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등 한러 간 갈등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양국의 공동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자로바 대변인의 돌발 발언이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 외교팀의 허술한 조직력에서 비롯된 엇박자 행동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러시아의 모순된 행동엔 주요 교역 파트너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서방의 편을 들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틀에서의 협력의 수준과 범위 의미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 훨씬 중요한 거죠. 반대편에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북한의 지원과 도움은 또 매우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지지해야 되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통합되고 좀 잘 조정된 외교가 러시아가 되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불협화음이 나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러 간 공방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자유세계 일원으로서 전면 지원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도주의적, 재정적 차원으로만 제한된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두드러졌습니다. 비록 개인적 소신이라고 전제했지만 러시아가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에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경솔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러 관계의 관리에 있어선 향후 러시아의 관련 향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북러 간 무기거래, 군사기술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들이 러시아 지도부의 의사를 정제해서 반영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윤 대통령의 발언이 러시아와 직접 연관이 없는 북한의 대남 핵 위협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난 논평은 외교의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핵공격 위협을 명시화하고 있고 전술핵 공격 훈련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북한의 핵 정책을 비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대통령의 발언이 자극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여기 러시아의 한계 부의 재변인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는 것은 러시아가 외교적 선을 넘은 겁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자로바 대변인의 윤 대통령 비난 논평과 루덴코 차관의 방안은 모순된 행동으로 보이지만 한러 양국 간 공개되지 않은 물밑 갈등의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북 협력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각각의 적정 수준을 만들려는 양국의 노력에 일단은 제동이 걸렸다는 게 위 전 대사의 평가입니다.
악재들이 많이 있는 환경 속에서 양측이 그래도 대화를 통하여 뭔가 이렇게 관계를 관리해보려는 의지가 마저 떨어진 게 이번 방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형 가드레일을 만들어보자 뭐 그런 취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원 취지와는 무관하게 이런 돌발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분위기는 다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을 찾은 루덴코 차관은 지난 2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특히 한국 외교부가 자로바 대변인은 논평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낸 3일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루덴코 차관을 비공식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식이긴 하지만 안보실장이 자신보다 급이 낮은 차관보급 인사 접견에 나선 것은 양국 간 소통과 관계 관리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루덴코 차관은 장 실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지낼 당시 러시아 측 카운터파티이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만남에서 최근 북러 동향과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러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에 대한 상호 레드라인을 확인하며 관계 악화를 막자는 데 의견을 모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을 만나 장 실장의 루덴코 차관 면담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로바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러시아 측의 구체적인 반응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한러 간 냉각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한미동맹에 맞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공고하게 하려는 북한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러 간의 이런 냉랭한 분위기들이 북한에게는 사실상 유리한 거죠. 군사협력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이런 외교적 이슈들이 북한에게는 상당히 득이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생기겠죠.
홍 선임연구위원은 상대방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비난과 대사 초치 등 한러 갈등이 이례적으로 큰 파열음을 냈다며 메시지 관리 차원의 문제로 갈등을 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국이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놓고 재차 충돌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러 무기 거래를 거듭 비판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영내 위험을 가중시킨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구체적인 보도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북러 무기 거래는 실체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hat we do know is that there is a deepening relationship between the DPRK and Russia. We've seen that over the past many months.
구체적으로는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수품이 이전되는 것을 포함해 그런 활동을 봤다며 그런 종류의 행동과 활동이 매우 우려스럽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난했으며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는 3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을 4차례나 발사하며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그런 종류의 행동은 매우 불안정한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역내 위험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kinds of actions with the DPRK are deeply destabilizing, and they are unhelpful, and they contribute to greater risk. And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악의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 일본과 함께 3국 간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계속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한일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일본, 한국은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역 안보와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as you know, we have excellent relations between an excellent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완전하게 추적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이 지역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늘 그렇듯 우리는 이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intelligence, but clearly, you know, we keep a very close eye on the region, and as always, we wi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1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한일 3국이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했지만 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힌 반면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 약 50km 이상으로 500km가량 비행했다고 밝혀 한일 양국 간 정보 분석에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나라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탄착할 때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관련해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초에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면 지금과 같은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망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기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러 밀착으로 인해 중국이 북한에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하며 이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불안정과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볼튼 전 보좌관을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님, 회고로 그것이 일어난 방에 새로운 서문을 최근에 공개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무모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주고받기를 예상하십니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해줄까요?
Well, I think a second Trump term will be very dangerous for American national security and particularly for its friend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미국의 국가안보, 특히 전 세계의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임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강력한 협상 우위를 나타내는 신호는 아니죠.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양한 만남이 주는 홍보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그런 종류의 주목을 좋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남을 성사하면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최근 한국과의 평화통일 개념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남북 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대남기구를 해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수년 동안 북한에 매우 동정적이었던 사람들조차 김정은이 매우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고 심지어 적대 행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과 의사결정 방식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영변 핵시설만 제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적절한 판단을 또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Well, it's possible, although as I describe in my book, The Room Where It Happened, it was a very close call in Hanoi. He did make the right decision.
그럴 수도 있지만 제 회고로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설명했듯이 하노이 회담은 매우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부분적 합의를 거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에도 여러 번 쓴 접근법인데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 접근법은 실패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선택을 다시 해야 한다면 그 순간 자신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지를 따져서 결정할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나 동맹국의 국가안보보다 말이죠.
글쎄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그때 가서 분석가들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추가 질문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전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나요?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Right. Well, I have met with Kim Jong-un along with President Trump several times and I think he's fully capable.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은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군사력을 사용할 만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할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면서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줄타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입지가 강화됐죠. 1950년 6월 남침하기 전 김일성의 행태와 같습니다. 현 상황으로 인해 김정은은 자신이 더 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그는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협박해 사실상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일본에서도 철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해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압박이나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북한에 분명히 알리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핵 문제와 북한 공산주의 정부가 자국민에게 가하는 억압에 대해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볼튼 보좌관님, 관련해서 미한일 3국 협력을 계속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do think trilateral cooperation is very important. I understand all the historical difficulties to have that kind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저는 3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그런 협력을 하기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역사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일 간 역사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마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는 한국의 주된 위협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만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일본, 미국이 더 긴밀히 협력할 때 더 강해지고 더 큰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국가안보의 관점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통해 사물을 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동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2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망도 듣고 싶은데요. 여전히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에 열려있는 현재의 접근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suspect that policy would continue in a second Biden term. The problem is much like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도 그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매우 유사한 이 정책은 본질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능력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북한이 다음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관건은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목표물 타격 기능과 핵무기를 대기권으로 안정적으로 재진입시켜서 폭발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미국이나 한국의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볼튼 보좌관님, 북한과 러시아 밀착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까요? 북한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압도할 것으로 우려하십니까?
Well, I think having a source of supply in North Korea is a big plus for the Russians. It obviously helps Moscow evade the sanctions and other trade restrictions.
북한이라는 공급원이 있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와 기타 무역 제한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의 지원이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푸틴과 크렘린이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자산을 추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승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외교적 구상을 시작할까 봐 걱정됩니다. 저는 김정은이 적절한 시기에 푸틴 지원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러 관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긴밀하다고 봅니다.
바이든 정부 백악관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러 관계 심화를 감안할 때 러시아가 북한에 첩보 위성, 핵 추진 잠수함, 지대공 미사일, 첨단 전투기, ICBM 기술과 같은 민감한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it's entirely possible that Russia would give access to all or a lot of that sensitive information. You know, in the early days of the Cold War,
러시아가 그런 민감한 정보의 전부 또는 많은 부분에 북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냉전 초기에 러시아가 북한과 다른 나라의 스커드 미사일을 공급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북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초입니다. 그들은 핵 기술도 지원했습니다. 최근 모스크바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부인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제공한 지원의 대가로 북한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했다면 굳이 그런 길을 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의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북한 핵 프로그램을 협상을 통해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No, I don't believe we should give up on the denuclearization objective. Onc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a huge element of instability is introduced.
아니요,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엄청난 불안정 요소가 생깁니다. 일본과 심지어 한국에서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적 좁은 지역에 여러 개의 핵무기 보유국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막을 수 있는 30년 정도의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북한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운반 가능한 핵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볼튼 보좌관님, 제이큰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만난 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을 비핵화 경로로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죠. 중국은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Well, I don't think that's in China sees playing a constructive role as being in their interest. If you go back to the six-party talks, Beijing
글쎄요,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핵 6자 회담 당시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마치 북한과 한국을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은 북한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위협하지는 않죠. 이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은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핵과 다른 문제들에 대해 북한에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과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반도 정책 전망과 북러 군사협력의 향방, 중국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나진항에 지난 닷새 동안 세 척의 선박이 드나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상한 컨테이너 더미와 함께 포착됐는데 올해 첫 5주 동안 12척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나진항 부두에서 125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1일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적재함을 모두 개방한 채 선체를 부두에 바짝 붙인 선박이 찍혔습니다. 바로 앞 부두엔 컨테이너 행렬이 100m가량 이어져 선박의 입항 목적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흘 뒤인 4일에는 바로 옆 부두로 110m 길이의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한때 중국 전용으로 분류됐던 부두인데 이곳에도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다음 날인 5일엔 다시 바로 옆 부두에 정박한 선박 한 척이 구름 사이로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최소 3척의 선박이 북러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장소를 보란듯이 드나든 것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나진항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대형 선박이 북한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입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하기 직전까지는 라진항을 드나드는 선박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이들 선박이 실어 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뷰이는 라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해 8월 26일 최초 선박 포착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1월 말까지 총 9척의 입항을 확인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3척을 더할 경우 새해 들어 불과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모두 12척으로 늘어납니다. 수상한 선박의 입출항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해 열린 유엔총회 제1면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It is a politically motivated.
러시아도 같은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 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태극 무공 훈장 실물을 전달한 한국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초대 유엔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등을 지휘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태극 무공 훈장 실물을 74년 만에 전달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이번 훈장 실물 전달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맥아더 장군에게 이번 영예를 안겨준 동맹국 한국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지난번 서울 방문에서 말했듯이 70여 년 동안 유엔군 사령부와 회원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으며 현재와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 국방부는 맥아더 장군의 태극 무공 훈장 실물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보도 자료를 내고 맥아더 장군은 1950년 9월 29일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수도 환도식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부터 1등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엔 무공훈장 증서를 수여하면서 향후 실물이 제작되면 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맥아더 기념관이 아직도 무공훈장 증서만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태극 무공훈장 실물을 74년 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부인 진 맥아더 여사가 함께 안장돼 있는 맥아더 기념관 측은 이번 실물 훈장 전달에 대해 매우 큰 영광이라며 반겼습니다. 아만다 윌리엄스 맥아더 기념관 관장은 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잊지 않고 실물 훈장을 전달한 것은 맥아더 장군의 공헌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역사를 상기시키는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ery great honor. And it's such an incredible reminder of not only his service, but just of our shared history.
그러면서 맥아더 기념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훈장을 전달한 주미 국방부관 이경구 소장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훈장을 전달하는 것은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며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유명한 맥아더 장군에 비유한 말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It was very interesting because during the ceremony, Major General Lee, who presented the award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윌리엄스 관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기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공유한 역사도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4년 만에 전달된 맥아더 장군 태극 무공훈장은 맥아더 기념관에 장군의 군복과 함께 영원히 보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을 포함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만한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UN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에서 한국과 영국, 체코 등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지난 1일 중국 인권 검토 청문회를 개최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인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과 북한에 탈북민 강제 북송 등 인권침해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중국은 탈북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라며 탈북민들이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현재 북한에서는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 씨 일가의 세습 지배에 대한 북한 내 불만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배급망 붕괴로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게 일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탈북민 6,351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6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탈북민 면접 조사 결과는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는데 이번에 비밀을 해제하고 보고서로 공개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가운데 북한 거주 당시 백두혈통 영도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29.4%에 그쳤습니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이들의 경우 같은 답변이 57.3%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반대로 탈북 전 백두혈통 영도체계 유지에 반대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응답은 탈북 시기에 따라 2000년 이전은 22.7%였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53.9%로 늘어났습니다. 통일부는 세습에 대한 탈북민의 불만 정도가 북한 주민 전체의 여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탈북민의 인식 변화 양상을 볼 때 세습의 정당성에 불만을 가진 북한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백두혈통 기반 영도체계에 대한 인식의 균열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만성적 경제난과 배급망 붕괴로 식량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주민들의 활동이 일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붕괴한 배급제가 회복되지 않아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한 이들의 72.2%는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식 직장에서 노임과 식량 배급 모두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 탈북민도 33.5%로 꽤 높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민은 50.3%를 기록했습니다. 쌀과 강냉이 조달 방법은 종합시장, 즉 장마당에서 구매했다는 답변이 67.7%에 달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민만 놓고 보면 이런 답변이 71.2%로 더 높았습니다. 북한 거주 당시 외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은 2000년 이전 탈북민 가운데선 8.4%에 그쳤으나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민 중엔 83.3%에 달했습니다. 주로 본 영상물은 중국 영화와 드라마가 71.8%로 가장 많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23.1%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장화와 외부 정보 유입에 맞서 김정은 정권의 통제도 강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탈북 전 3, 4년간 사회 감시와 통제 정도에 관해 2011년 이전 탈북민은 50.7%가 강화됐다고 응답했는데 2012년 이후 탈북민은 같은 응답이 71.5%로 늘어났습니다. 거주지에서 감시와 가택수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2000년 이전 탈북민은 16.4%였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민은 51.3%로 급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의 고유 번호를 감춘 채 변경 가능한 식별번호만을 발신하며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행적을 조회하기 어렵게 만들어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을 숨기려는 의도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지난달 29일 중국 레닌강항 인근 바다에서 대기 중인 선박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이 발신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정보에 SP111호로 표시되는 이 선박은 북한 깃발을 달았으며 신호 발신 직후 사라져 6일 현재까지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SP111호가 잠시나마 발신한 정보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고유 번호를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를 제공했는데 마린트래픽도 이를 근거로 선박명을 파악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통해 각 선박이 자국 해상을 벗어날 땐 IMO 번호를 의무적으로 발신하도록 했는데 SB111호가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미입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마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 회원국들은 처음에 정해지면 폐선 때까지 달고 다녀야 하는 IMO 번호로 북한 선박을 식별해왔습니다. 만약 선박이 IMO 번호를 감춘다면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인지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북한 선박 SP7호도 MMSI 번호만을 발신하며 지난달 29일 일본 대마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해역을 벗어나서도 IMO 번호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운항을 계속한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선박 TH호와 양각도 7호, 66061호 등도 MMSI 번호만으로 운항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BOA는 마린 트래픽 정보를 토대로 MMSI 번호만을 외부로 발신하는 북한 선박이 부쩍 늘었다고 전한 바 있는데 올해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현재 유한 정보는 물론 과거 전력까지 연동되는 IMO 번호 대신 사실상 신분 세탁이 가능한 MMSI 정보만을 노출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제재 단속이 주로 IMO 번호를 근거로 이행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불법 활동까지도 기록에 남기지 않을 회피 수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북한 서해 해상에서 포착된 TH호의 MMSI 번호를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으로 조회해보면 공교롭게도 TH호와 이니셜이 같은 태해호가 검색됩니다.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MMSI 번호만을 근거로 태해호와 TH호를 동일 선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름이 다른 두 선박이 똑같은 MMSI 번호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해호는 지난해까지 아시아 아너호로 운영됐던 선박이며 이 아시아 아너호는 지난 2022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부터 석탄을 불법 운송했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아시아 아너호가 이런 행적을 지우기 위해 IMO 번호를 감춘 채 MMSI 번호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대목입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A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IMO는 감추면서 굳이 MMSI를 공개한 데 대해선 비상시 유일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가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내에서 반체제 자유민주주의 정당 조직을 만들려던 움직임이 적발됐습니다. 북한 최초의 자생적 반체제 사건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려고 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소인 샌드연구소는 최근 북한 보안당국이 만든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지방의 한 중학교 교원이었던 신모 씨가 한국 방송과 녹화물을 청취하다가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갖고 10여 명과 함께 반체제 정당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개된 북한 영상의 일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서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는 과정에 알게 된 10여 명의 불순 군자들과 국가 정보군만을 꾸미면서
영상을 보면 손으로 적은 당 강령과 조직 원칙의 일부가 나옵니다. 당 강령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과 농민을 대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조직 원칙 1조는 자유를 갈망하는 그 누구도 가입할 수 있다이며 제2조는 새로 조직되는 당에는 상하 차별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에서 간부 등을 대상으로 제작돼 2021년에서 2022년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는 북한에서 자생적 민주주의 정당이 결성됐다가 처벌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자생적인 조직적인 정당 활동은 확인된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뭐 강령이나 여러 가지 지침까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건 지금 확인된 건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은 대외적으로 조선민주당이나 천도교 총우당 같은 소수 정당이 있다고 선전하지만 노동당을 제외하곤 모두 관변단체에 불과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반체제 정당을 만들려던 1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방송과 녹화물을 청취하다가 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그동안 사회에 널리 퍼진 남한의 노래와 드라마, 문화, 종교,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확산에 골머리를 알아왔습니다. 이런 점은 북한이 제정한 사회통제 법률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2월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은 매우 가혹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 27조는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그리고 사진을 보았을 경우 5년에서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적으로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그리고 도서를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는 북한 사회에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영국 BBC 방송은 평양의 16살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2022년에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평양 삼마 고급중학교 학생인 리모군과 문모군이 손목에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끌려나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영상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에 가해진 처벌의 가혹성과 기간에 대한 소식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반체제 정당이 결성된 것은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지 1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 인민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공언해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고강도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외환난과 물가 상승 그리고 코로나 등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특히 물가 오름세가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5년 전인 2019년 북한의 쌀값은 킬로그램당 5,000원 그리고 옥수수 즉 강냉이는 1,000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쌀 가격은 6,000원대로 그리고 강냉이는 3,0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한 달 월급 3,000원을 받아도 쌀 1kg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에는 굶어 죽는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7월 기간 중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노동당에 등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에 충성한다는 건 요즘에 노동당의 권력에 앞에서나 이제 그러는 척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진심은 노동당에서 떠났다고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거 함경북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려던 사람이 중학교 교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중학교 교원이 되려면 4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을 받은 교원이 된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려 했다는 것은 지식인들도 노동당과 세습체제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라고 박광일 씨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테리들 속에서 그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나 3대 세습을 바라보면서 이 북한 체제로서는 도저히 더는 희망이 없다.
박광일 씨는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려 했던 신모 씨가 장마당 세대에 속하는 20, 30대의 젊은 교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40 이상이 되면 처자식이 딸려서 반체제 운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면 같은 거 써가지고 뭐 책가방에 엮어 다녔다면 적어도
20대 중반에서 한 30대 초반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가능하지. 한참 뭐 혈기 왕성하고 뭐.
실제로 1980, 90년대 태어나 청소년 시절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장마당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은 노동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돈벌이와 잘 사는 한국 사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장마당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젊은 세대를 수용해야지 탄압과 단속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arket generation, yes.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 generation coming up are going to be harder and harder for the North Koreans to deal with.
현재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한 나머지 경제난은 심해지고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마당 세대와 지식인들은 김정은 수령 독재에 반감을 드러내며 반체제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에 정치적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7년 2월 6일 베트남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1967년 2월 6일 미국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 대량의 고엽제를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잎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재인 고엽제는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며 기형아를 낳게 하는 위험한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고엽제를 살포하는 이유가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진짜 의도는 미군에 저항하는 베트콩들이 숨어있는 정글을 파괴하고 식량 자원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이후 각종 암과 피부병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8년 2월 6일 미국의 워싱턴 국제공항을 로날드 레이건 국제공항으로 개명한다는 법안이 공표됩니다. 로날드 레이건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2월 6일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1980년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된 로날드 레이건은 재임 8년 동안 미국의 침체됐던 경제를 회복시켰고 냉전 종식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이건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와 경기 침체로 절망감에 빠져있던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20세기 후반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이후 노인성 치매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되고 이를 대국민 편지를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밝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의 인기가 치솟게 되고 항공모함과 워싱턴 시내 연방정부 청사를 비롯한 많은 곳에 그의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로 1998년 2월 6일 워싱턴 국제공항의 이름이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제공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2004년 6월 향년 93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